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이 신앙에 큰 혼란이 오고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 있는 이 혼란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도 않고 또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에 사람의 시험 들기도 하고 환경의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또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험거리, 혼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를 갖기도 하고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에서 실족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 포인트하고 바로 이분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증거를 한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소식을 듣고 혼란이 오고 의구심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분명하게 메시아의 사인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클리어하게 바꿔 레코그나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선포하셨어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컨펌하는 것도 예수님도 들으시고 세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포인트 했어요.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왜 갇혔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 그 헤롯이 자기 이복 형제 빌립의 와이프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그 와이프를 빼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 불의함을 책망을 해요. 그래서 투옥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깊은 토굴에 음산한 그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과는 만날 수 있도록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는 분명하신데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아는데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의심과 혼란이 온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악한 헤롯 로마 오셔서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에 압제해서 풀어주시고 해방하시고 예전에 다윗 왕과 같은 파워풀한 정치적 피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시대적 한계 속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왔어요. 세례 요한마저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와서 보복하고 다 갚아줄 것이다.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걸로 잘못 해석을 했어요. 구약의 예언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복합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게 겹쳐 보였어요. 초림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며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죄로 인하여 온 모든 인간의 고통을 해방하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러 온 초림의 주님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통하여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의 예언을 함께 썼고 한 것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 감옥에 갇힌 자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악한 대적들에 의하여 억압받고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해방하고 나오게 하리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방에 있잖아요. 옛날에 감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정치적 무브먼트는 전혀 안 하시고 자기가 보기에는 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이 죄와 사망을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초림은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하물며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했는데 혼란이 온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로마의 압제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하는 걸로 해석을 하죠.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머리,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사탄의 머리를 초림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고요. 그리고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심판주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해석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스타일의 선포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너무 고통받고 가난하고 질병 속에 이런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상태에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니까 누가 봐도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회개를 선포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회개하라고.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요. 그 당시에 이단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책임은 이거 가짜인가 진짜인가 또 검사도 해야 돼요.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어게인스트 하죠. 그랬을 때 공개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려서 임박한 진노, 임박한 진노를 또 선포하죠.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면 진노를 즉시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금 찍어 불에 던질 거다. 이미 저지먼트를 세례 요한도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이 오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을 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얘기하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지금 이 메시지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인들 불의한 세상 또 로마 앞에서도 해방하고 특별히 불의한 헤롯 안디바 그 헤롯 왕 때문에 지금 깊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악과 불의를 심판하고 헤롯 왕도 심판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서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시고 소식을 들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절대 가까이도 안 가는 세례 상기하고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 왜 금식 안 합니까?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며 경건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계속 비방을 받아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너 안식일 범했다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역의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하려고 하는 어떤 무브먼트도 전혀 안 보이고 다니시면서 죄인 찾아다니시고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관이 아직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시대적 한계 속에 혼란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그래 내가 메시아다 네가 분명히 포인트 했잖아 그리고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답하시지 아니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인과 사역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고 전어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 입이 열리고 구약에 예언된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속주세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질병이 왔고 사탄에 묶여있고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으로 인하여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른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러 오신 사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상태 같은데 포로기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born again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이렇게 계속 자라갑니다.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느닷없이 닥쳐오기도 하지요. 또 역경 속에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도 안 하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또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앙의 회의도 느끼고 시험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사람의 시험 들기도 하고 환경의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다 경험하시죠? 지금 얼굴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시험에 들어서 대답하기도 싫으신 것 같아요. 모두가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험 들면 삐딱하게 나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했는데도 빨리 응답 안 해주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주님 앞에 헌신봉사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둘러보니까 신앙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잘 가고 인생이 잘 풀어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또 질병이 오기도 하고 이러한 시험거리가 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주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깨우침을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께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거리 신앙의 회의 그리고 의구심들은 뭘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씀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 깨우쳐달라고, 지금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인터프리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모자라는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앙에 자라가면서, 신앙에 믿으며 무엇으로 자랍니까? 말씀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이 바로 우리로 훈련하는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상숭배하는 가운데 주권적으로 불러내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born again,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성숙의 훈련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한다 약속은 계속 주시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가 오지요. 또 사라가 충동해가지고 사라의 여정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사라가 불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꼭 또 불임이에요. 완전히 100%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살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와이프가 아기를 못 낳으면 첩을 두고 아기를 낳아서 후손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10년을 기다려도 사라는 점점 늙어가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중동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에 자라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한 실수와 오차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깨우쳐주시고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도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오셔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사라가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physically dead 상태에서 이삭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바심이 난 거예요. 사라가 지금 점점 늙어가는데 아니 빨리 아기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저 높은 하늘 같고 인간의 수준은 인본주의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스토리,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프린시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약속을 주셔요. 내년에 이삭을 낳게 된다,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이삭이라는 이름 뭐예요? 기뻐서 laugh, 너무 감사해서 laugh 하는 거예요. 이삭 웃음.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오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주님의 제자요. 이 세상에 파송하여 주님을 드러내라는 존재입니다. 이삭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영원한 진리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몸이 영적으로 dead. 그런데 이삭이 탄생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서 영적으로 스피처리 dead 상태예요. 죽었는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삭처럼 거듭난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거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회의가 있고 흔들렸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속 찾아와서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결론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요. 믿음이 흔들릴 때 있고 엎어지고 넘어질 때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세에 난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는 상황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절대 순종하고 이삭을 드리죠. 이 믿음의 테스트에 패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테스트에 패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 공부 예비고사를 많이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공부 안 가르치고 느닷없이 어려운 시험 문제 줘요? 이미 예비고사 거기서 또 아브라함도 페일했다가 A 받았다가 D 받았다가 하나님과 20년 동행하고 그랄 땅에 갔을 때 두려워서 또 사라를 자기 시스터라 그랬다가 사라가 또 뺏겼잖아요. 20년 있다가 시험에 또 F F를 받아봐야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F로 깔 때 있잖아요. 쌍권총이라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 너 F 받았지 또다시 계속 시험 공부 연습시켜 주셨어요. 근데 끝끝내 F로 깔고 인생 끝나는 분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거와 황당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어드려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시험 공부 투더링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그런 거 뭐예요? 시험에 패스하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삭을 드린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셔서 이삭이 완전히 아브라함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번제단에 올라가 버립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게 죽어질 때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역사와 의와 그리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가 생각지 아니했던 환경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회의도 오고 시험도 들고 또 주님은 알면서도 선하고 도우실 거다 하면서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기도하는데 그게 오래되면 알고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아버리기도 하고 여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면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날마다 생사의 위기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엎친 데도 엎친 데 몸에 가시 육체에 뭔가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가 큰 글로 썼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쓰면 질병도 낫고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이 보면 아는 그러한 질병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도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본인에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죠. 세 번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세 번 기도했을 때 세 번째 응답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까지 올라가고 계시가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에 쫙 열려서 응답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세 번 기도했을 때 세 번째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큰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네가 연약함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내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너에게 임하려면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응답 속에 자유함을 얻죠. 기뻐하며 오히려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더 큰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삶 속에 생각지 않는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가는 길에 갑자기 변수가 생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작정했는데도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문제가 뉴 챌린지들이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역하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 말씀으로 응답받으며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험들 때 많이 있고 또 갈등도 있고 힘들 때 있고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유함을 이 예배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 앞날에 뭐가 일어날 거고 어떻게 되고 이거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더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형통한 날만을 갖고 있으면 자기를 전혀 못 봐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어려운 역경을 겪는 분을 보면 저분은 맨날 지질이 왜 고생만 해? 뭐가 죄를 졌나 보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남을 룩다운하고 저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서 험불해져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배경은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마저도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죄악이 관영했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책망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끝장까지 가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경고를 했는데도 끝장까지 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게 결정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미리 말씀해요. 니네들이 너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이라는 역경 속에 빠지는데 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그 징계 속에서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과 그리고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지 재앙이 아니다.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평안을 주고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그 백성의 제사장적 사역과 그 나라를 회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랬을 때 12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에서 너희 고난 중에 그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오라고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 이제는 끝났다 불순종하고 기회 줬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냥 멸망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불순종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징계했어도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만 참 창조자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응답하고 너희를 회복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뭘 교훈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 부르짖어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약속대로 다시 포로기한 시켜줘. 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믿고 부르짖어 구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거리 올 때 주님께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안 가. 그리고 삐딱선을 타지 마시고 그럼 더 고생해요. 그 센 고생한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 나와야 돼요. 시편 73편 아삽이 실족할 정도로 시험 든 얘기를 하죠.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불의가 관영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늘 징계받는 것처럼 회개하고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도 재난이 오고 14대 나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오래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무궁한데도 그 상황 속에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때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풀어주는 사인은 안 보이고 그러면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눌립니다. 그럴 때 여기서도 해결이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회의 속에서 해결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깨달았다 그래? 하나님의 성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 부르짖고 부르짖고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갖고 나가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과 소망을 줄 때까지 해결 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주님께 갖고 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결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소에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주님께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또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일어나도록 추스리려고 해야 돼요. 시편 77편에 보면 이것이 비탄시에요. 아주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77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죠.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죠. 그리고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손을 들고 인생의 밤이 올 때 하나님만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계속 부르짖는데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 잠도 잘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7절로부터 보면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한테 다시 은혜 베풀지 않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셨는가? 왜냐하면 고난이 있는데 부르짖고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캐릭터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의심하진 않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시험 들어요. 나한테 이제 더 은혜 안 베풀려고 그러시나? 내가 계속 불순종했더니 이제는 더 안 도와주시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주님께 모든 거 다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뜻이 무엇이냐면 또 자기가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는 것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 이제 안 도우시나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미저블한데 그냥 이렇게 놔두시나 그런데 내가 스스로 믿음의 자리에 나가려고 내가 추스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는 내 연약함이야.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건 전능한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이 그동안 해라는 건 ears 그동안 베풀어주신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베풀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고비고비 기도할 때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온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그거에 꽂혀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신 거 잘해주신 건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회복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갖고 나가야 돼요. 자기를 추스려서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이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역사들, 구약의 말씀들,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또 말하고 읽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며 내가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나의 연약함이지, 그리고 주님께 일어나 나오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신앙이 이 세상에서는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어, 환경에 시험 들어,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시험 들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섭섭해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도 기도가 식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뭐 그런 시험거리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하물며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에 깊은 토굴에 음산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나를 풀어주겠지 간절히 기대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는 없는 거예요. 전혀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으로 징계로 고난에 있었어도 주님은 사랑의 징계고, 이거를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더 나와 더 큰 은혜를 줘서 너를 회복하고 장래 반드시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모든 우리 이 인생의 삶 속에서는 연단 고난이라는 걸 통해 우리 기본적으로 다 그걸로 성숙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마음이 실족 한번 시험 든 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심으로 이 시간 완전히 해결받고 해방받고 주님께서 장래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디프레션, 낭망, 좌절을 쫓아내고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